고린도전서 6장 12절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기와 합하는 자는 저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지난주에 이 12절에서 20절에 이르는 전체 줄거리를 대략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신자가 갖는 자유란 무엇이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죄에 관해서는 죄의 노예가 아니고 선과 의를 행할 자유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는 죄를 범할 자유는 아닙니다. 의를 선택할 자유를 그가 갖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자가 된 다음에 이젠 내가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에 죄까지도 선택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곤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의로 부름을 받고 거룩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더러운 데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이유는 의와 거룩과 이 영광으로 가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다시 그 자유를 죄를 선택하는 대로 쓰고 있다는 말씀을 이제 전체 흐름 속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는 건 12절에 있는 말씀 같이 그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는 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죄를 선택하는 자유를 가지고 바울이 스스로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렇게 얘기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신자에겐 모든 것이 가한 어떤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지엽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은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거는 신앙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좋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좋은 것. 예를 들면 여러분이 이 정장을 한다 그럴 때 정장을 하십시오. 평상복을 하십시오. 아니면 무슨 어디 야유회를 갈 운동복을 입으십시오. 이렇게 정하는 것과 양복, 그러니까 정장을 한다 그럴 때 정장이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하는 거는 그건 본질적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장을 해라 그러면 남자의 경우는 양복을 입는다. 이게 정장입니다. 그 양복이 회색이어야 되느냐 곤색이어야 되느냐는 지엽적인 문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자들에게서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지엽적인 문제와 본질적인 문제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으면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났던 것과 같은 커다란 신앙에 스스로의 자기 올무에 빠지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근데 이건 생각보다 심각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자가 아니라든가 방언을 받지 못했으면 더 고급한 신앙인이 아니라는 식의 지엽적인 문제를 본질적으로 삼았던 것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와 같으냐면 우리의 자녀들이 자기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기의 존재에 대하여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을 사춘기라 그럽니다. 제2의 출생이라 그러죠.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는 것. 그 전에는 그러니까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전에는 어떻게 살아요? 언제나 이런 가치관 속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러랬어. 우리 엄마가 그건 하지 말랬어. 이런 가치주에 종속되어 있죠. 그가 아직 자기의 주권을 갖고 있거나 독단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스스로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확고하지 못하다고 해서 그의 존재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그 확신이라는 것이 철이 드는 것과 같은 것이지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해서 그가 구원을 못 받은 것은 결단코 아닙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 올라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와 있을 거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냐면, 여러분 주변에서 뭐 친척이나 이렇게 아는 사람 중에서 누가 돌아가셨을 때 기독교식으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그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이런 기준 하에서 그 기독교식 장례를 해줍니다. 죽은 사람은 안 믿었어도 남은 가족이 기독교식으로 원한다면 해줍니다. 그 다음엔 그런 땐 가서 뭐라 그러냐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안 믿었으니까 하나님 품 안에서 지금 천국에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하죠. 뭐라고만 하냐면 인생은 짧은 겁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요딴 소리만 하죠. 그러니까 잘 새겨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그 죽은 사람이 신자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평소에 교회를 두 번 나온 적이 있다, 전 그럼 무조건 천국에 갔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조그만 근거만 있어도 구원해 주시려는 분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근데 인간은 얼마나 악질이냐 하면 지가 좀 더 색다른 체험과 지가 좀 더 색다른 지식을 갖고 있으면 거기에다 커트라인을 딱 설정해서 그것만 못한 것들이 같이 천국에 오는 걸 못 참아요. 그래서 방언 못한 것들이 같이 천국에 오는 걸 못 참고 같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들이 천국에 같이 가는 걸 못 참으며 나만큼 전도하지 않은 자가 같이 천국에 가는 걸 못 참습니다. 이건 순악질적인 인간의 발상이지 성경이 그런 기준을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이 좀 더 너그럽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이런 문제가 지엽적인 겁니다. 오히려 이런 지엽적인 것, 본질적인 것, 이걸 나눠보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으로 가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자, 뭐가 본질적인 거고 뭐가 지엽적인 건가를 보는데 우선 이런 것도 지엽적인 거다 하는 것입니다.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라. 자, 여기서 유대인 같이 되는 것과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 같이 되는 것은 여기서는 지엽적인 문제라는 것이 됩니다. 그렇죠? 율법 있는 자같이 사는 것과 율법 없는 자같이 사는 것도 신앙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약한 자같이 되는 것, 이것도 그러니까 우리 지금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얘기하자면 배웠대든가 못 배웠대든가 부자라든가 가난하다는 것은 신앙 문제에서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무래도 괜찮은 것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훨씬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오해하고 있는가 보시겠어요? 대부분의 신자는 이런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왜 그가 참다운 신앙을 갖고 하나님께 매우 달리는데 어렵게 산단 말이냐, 이런 기준이 하나씩 다 있죠. 저가 정말 신앙상으로 하나님 앞에 꾸중 들을 것이 없는데 왜 애가 학교에 떨어지느냐, 이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지엽적인 것입니다. 그건 본질적인 것이지 않습니다. 뭐 우리 시중에 많이 떠도는 얘기대로 뢰마 선교에서 얘기하는 이명범 씨 얘기같이 믿음을 가지면 모든 병이 낫는다라든가 베르야파같이 귀신을 쫓아내고 올바른 믿음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모든 병이 낫는다는 건 우선 예수님과 사도 바울에게 통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했고 사도 바울은 늘 고난과 병 속에서 헤맸습니다. 사도 바울보다 믿음 더 좋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저도 늘 병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뭐 할 말이 있습니까? 저보다 신앙 더 좋은 사람이 여러분 중에 어디 있습니까?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것 아니라 말이죠. 여러분이 병을 병치레가 많으냐 건강, 이건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어려움과 난관이 많이 있으면 내가 무슨 신앙에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발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못 살면 당장 난 뭘 잘못해서 하나님이 부를 안 줄까, 왜 복을 안 주실까 이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는 본질적인 것으로 들어와 있습니까? 이건 본질적이지 않다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가시면 이 문제를 어느 만큼까지 강조하느냐 하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봅시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본질적인 것이 나와요. 뭐가 지엽적인 거냐 하면 어느 나라 사람이냐, 교육을 얼마나 받았느냐, 그가 얼마나 유식하냐, 얼마나 부자냐, 능력이 있느냐, 전부 본질이 아니에요. 뭐만 본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것만 본질적인 것이에요. 그 이외에 어떤 것도 본질적인 것이 없습니다. 본질적인 건 딱 하나예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를 믿느냐, 예수를 위해서 사느냐, 이것 외에는 묻는 것이 없습니다. 이것 외에는 묻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뻐져요. 예수를 믿으면, 가만히 생각하니까 무슨 유행가 같잖아요.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예수를 믿으면 이뻐져요.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돼요. 이건 다 사기예요. 그런 건 성경이 약속한 적이 없어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영웅들이 어떻게 죽어갔는가 얘기를 보세요. 칼날에 죽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죽기도 하고 짐승의 가죽을 쓰고 죽고 굴혈에 숨고, 그건 뭐예요? 그러면 믿음의 영웅들 열전에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승리했고 이 얘기는 없다고요. 다 죽어간 얘기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본질적인 것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본질이 아니라고. 본질은 딱 뭐예요? 예수를 믿었으며 예수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질적인 것입니다. 자, 이 본질적인 것이 어떤 것인가 이제 찾아가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으로 갑니다.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십자가, 십자가, 십자가뿐이라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라고요? 십자가예요. 근데 이 본질은 조금 한 걸음 더 나가는 내용이 있어요. 뭐는 아니라고요? 인종이라든가 민족, 국가, 학식, 뭐 재능, 어떤 것도 다 지엽적인 것이고 본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방향성을 가진다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방향성을 가진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거듭난 것은 아니라 방향성을 가지는 걸도 있어요. 다시 봅시다.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자, 십자가만 자랑해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가 본질적인 것인데,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신자냐 아니냐, 이렇게 정적이지 않아요. 소극적이지 않고 이것이 방향성을 가진다고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뿐이니라.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새로 지으심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오늘 본문으로 이제 돌아가 보십시다. 고린도전서 6장에 모든 것이 가하다, 그러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걸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이 논리를 13절,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며 주는 몸을 위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모든 것이 가하다라는 얘기가 왜 갑자기 이 몸의 얘기로 가느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자에게 있어서는 그의 육신이 무엇을 위해서만 존재하느냐 하면 쾌락을 위해서만 존재해요. 쾌락을 위해서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자기의 쾌락,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으로만 존재해요. 그러니까 그의 배는 뭐 때문에 존재하냐면 음식 먹고 배부른 맛, 맛있는 음식 먹는 것밖에는 이 몸뚱아리가 쓸모가 없단 말이에요. 이 배가, 여기서 배는 그 위죠, 위. 이 배는 음식. 그러니까 여기식으로 하면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해요. 그 관계가. 그러니까 이 배는 왜 있냐 하면 먹기 위해서 있고 음식은 왜 있냐 하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점심시간에 야 순대 채우러 가자 그런 소리를 하겠어요. 그러나 주님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다르냐 하면 주를 모르던 시절 불신자 때는 우리 몸뚱아리가 쾌락을 위해서 있는 거에 불과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쾌락을 위해서 있었던 것들은 다 없어질 거예요. 그러나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면 13절 다시 봅시다. 식물은 배를 위하고 배는 식물을 위하나 하나님이 이것저것 다 폐하실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다 망할 거예요. 식물도 식물이 유일한 목적인 그 배도 위도 닭은 무의미한 것이지만 우리는 이제 거듭난 자라서 우리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쾌락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는 주를 위하여 있습니다. 이제 아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14절 이하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 지으심을 받은 거예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뭘 위해 있냐면 우리 몸은 쾌락을 위하여 내 욕심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해서 있고 그리고 나는 주 내가 나를 위하는 것 이상으로 주님이 나를 위하는 존재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 쾌락을 목표로 했던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다 멸망받을 가치로부터 이제는 주님 앞에 영원한 나라에서 부활할 몸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누구한테 바쳐야 되느냐 그럴 때 바로 이 본질적인 것 십자가를 통과하여 새로 지으심을 받은 신자가 가야 할 방향으로 나를 바쳐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하다는 것 속에는 지엽적인 내용이 있고 본질적인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본질적인 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하면 이런 무의미한 것, 무의미한 것, 무가치한 것으로부터 나를 가치 있는 것으로 초점을 합치게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자, 무의미한 것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그것 자체로는 죄가 아닌 것,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안 되는 것, 그러나 아무 그 우리가 부름받은 이것과는 상관없는 것,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철학과 헛된 속임수에 빠지지 말라. 이게 있어요. 우리가 믿는 신앙은 철학과 이런 뭐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높은 거예요. 그런데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먹고 마시는 것, 금식을 한다든가 어떤 절기를 지킨다든가 어떤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잘 지킨다든가 형태를 잘 가진다든가 하는 거에 붙잡혀 있지 말고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헌금 생활을 잘하는가, 어떻게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는가 하는 거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라고요. 그것이 우리를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19절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나는 신자로서의 고급한 인격, 신앙의 깊은 경지가 그의 성품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자리로 자라나가는 것으로 그에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자유합니다. 아, 우리는 무슨 뭐 헌금할 줄을 모르며, 우리는 무슨 뭐 성수주의에 대해서 모르며, 우리는 무슨 성경 말씀에 대해서 모르며, 전도에 대해서 모르며, 모를 것이 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건 모두는 우리를 이쪽 방향으로 밀어내는 것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세울 수 있고, 어디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고, 교회 안에 무슨 즐거운 잔치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고요. 언제나 그것은 다 우리를 이 새로 태어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새로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우리를 앞으로 진전케 하는 효과로 초점이 모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싸움은 뭐냐면 이것이 죄냐 아니냐, 이것이 기독교적이냐 아니냐, 이 단계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이건 죄다 아니다, 이건 기독교 신앙적인 것이다 아니다 를 지나서, 그러니까 어떤 형태 모양의 싸움을 지나서 그 내용의 방향이 여러분 안에서 성숙해 가는 대로, 여러분이 나아가는 대로 초점이 모아지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것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으로 가보십시다. 로마서 14장 15절입니다. 만일 식물을 인하여 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네 식물로 망케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자, 이 먹고 마시는 문제가 여기 등장한다는 거 재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왜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해야 되죠? 앞에 있었던 15절 말씀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같은 형제 중에 누가 굶는 것을 보거든 외면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도와줘라 이거예요. 도와줘라 이거예요.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도와주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인색한 것이 첫 번째 이유죠. 가장 첫째 되는 이유는 인색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즉 하나님 나라에 내가 부름을 받고 그 속에서 부요한 것은 물질 축복이 아니다 이거예요. 인색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인색한 가장 큰 이유가 내가 신자 된 것, 아니 좀 더 본질적으로 나의 인생과 나의 존재에 있어서 나에게 가장 큰 가치와 가장 큰 자랑거리가 물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인색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인색을 뛰어넘을 수 있는, 인색한 것을 뛰어넘어 참다운 마음으로 구제할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 신자의 본질을 제대로 깨달을 때다 이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 아니라 물질 가치 정도가 아니라고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에게 가장 큰 가치가 된다면 여러분은 남을 돕는 기쁨을 남에게 빼앗기도록 기다리지 않게 됩니다.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본질적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물건으로 누구를 주느냐 안 주느냐는 내 선택권입니다. 내가 강제로 줄 필요는 없죠. 그건 내 자유입니다. 내가 모든 것이 가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내 옷을 벗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습니다. 그의 옷을 뺏어오지 않는 한 이건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거는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식물이 배를 위하고 배가 식물을 위하는 그 차원을 벗어난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며 거듭난 사람입니다. 신자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식물을 위하여 있지 않고 우리의 쾌락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의와 거룩과 평강으로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행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가 잘못을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유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유익한 것이 아님을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신앙은 결국 일리로 오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으로 갑시다. 디모데 후서 다음에 디도서 3장 신약성경 349페이지입니다. 3장 3절입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력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내실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미쁘도다. 원컨대 내가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을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뭔 하지 말라고요? 족보 얘기, 율법의 다툼 같은 거 하고 있지 말라고. 뭘 하고 있으라고요? 8절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선한 일을 힘쓰게 하라.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하지 마세요. 등산 가다가 절에 가서 에이 사탄아 물러가라고 돌 던지지 마시라고요. 그거 하지 마세요. 그냥 내비두세요. 가서 벌집을 건드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의지를 갖고 앙심을 먹고 불교를 믿고 있는데 가서 왜 믿냐고 아우성 치면 뺨따구밖에 더 맞고 나오겠어요. 그런 것을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미련한 짓들을 해요. 할 수 있죠. 얻어맞을 각오만 하면 무슨 짓인들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거는 유익한 것이 아니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이 신자다워지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모아봅시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건 아무래도 좋다 한 대표적인 것을 한번 이제 결론적으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입니다. 이건 아무래도 좋다 해요. 아무래도 좋다 이런 거는. 어떤 걸 갖고 아무래도 좋다 그랬나 보세요. 이거 여러분이 꼭 지키셔야 됩니다. 이거 못 지키면 앞으로 남포교회 교인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마세요. 빌립보서 1장 14절입니다.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전치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기서 아무래도 좋은 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죠? 아무래도 좋은 거.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로마 감옥에 갇히자 그를 시기했던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봐라, 봐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도라면 왜 하나님이 그의 복음 사역을 자유롭게 하도록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에 감옥에 쳐넣겠느냐? 하나님이 오죽 답답하면 잡아다 넣겠느냐?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갇힌 것을 기회로 삼아서 열심히 전도를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진짜다 이거예요. 우리가 진짜다.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도 뭐 인간인지라 미운 사람이 생기는 법입니다. 그건 뭐 너무 그렇게 속상해하지 마세요. 당연한 거니까. 미운 사람이 생기는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못났기 때문에 미운 사람이 생기는데 그 다음이 안 당연해서 문제예요. 내 잘못이지 상대 잘못이 아니에요. 그 생긴 것이. 이 문제를 여러분이 어떻게 입으로 그 복수를 하느냐 하면 그 사람한테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런단 말이에요. 그 집 애가 이번에 이제 시험에서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단 말이에요. 그 교회에서는 뭐 일을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왜 애가 떨어져?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열받죠. 열받죠. 그날 집에 가서 그냥 자식을 그냥 죽이죠. 그냥 너 죽고 나 죽자. 너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서 무슨 망신을 당했는지 아냐. 그렇지 않아요? 그거 열받지 마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바로 그 꼴을 당했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 그건 아무래도 좋다. 그래서 나를 미워해서 그 사람들이 내가 갇히자 내가 갇힌 걸 대신해서 전도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본질은 뭐냐 그러면 여기에도 이미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만은 뒤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 걸로 봅시다. 20절 가보세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니까 뭐가 본질이에요? 본질에 있어서 기초적인 건 뭐냐면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신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2차는 뭐예요? 기초적인 걸 떠나서 좀 더 고급한 것을 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존귀히 되는 것입니다. 그의 은혜와 사랑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나 잘난 척 하는 것 아닙니다. 그걸 위해서는 모두 좋다고요. 그건 아무래도 좋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다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한다.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는 것이 본질이고 내가 무슨 꼴이 되느냐는 아무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떤 거예요? 우린 아니죠. 저는 아니니까. 여러분은. 여기가 바로 우리가 걸려있는 신앙의 문턱입니다. 다 여기 와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영광은 상관없어요. 내가 문제지. 난 이건 못 참아요. 난 이건 못 참아요. 제가 아는 나이 많으신 권사님 한 분이 어떤 기도원 원장이신데 아주 부자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말년에 기도원을 그 맨만 평짜리 그 기도원을 자기 돈으로 다 운영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자가 되셨는가를 어느 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간증을 하시대요. 어느 날 무릎을 꿇고 아예 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대요. 하나님 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랬대요. 그냥 돈을 얼마나 많이 주셨는지요. 그 동대문 시장에서 포목상을 하셨는데요. 매일 리어카로 하나씩 푸대에 돈을 싸갖고 들어오셨대요. 돈을 셀 수가 없었대요. 그걸 권사님이 자랑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그걸 기도라고 하고 그걸 또 간증을 해요. 그것도 제 앞에서? 저를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저 그게 제일 속상하던데요.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아니 날 뭘로 보는 거야? 여기에 걸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그 사람에게 돈 줬으면 좋죠 뭐. 이 사람은 이거 안 줘갖고는 안 될 사람이니까 그냥 돈 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붙잡아 주셨다.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는 거죠. 왜 난 안 주세요? 넌 안 줘도 좀 되는 사람으로 내가 받기 때문이다. 해요. 너도 돈 줘야 되겠니? 어떡하실래요? 오늘 저녁 집에 가서 결정하세요. 돈 안 받으시면 안 될 사람으로 내려가실래요? 그럼 뭐 하나님 저도 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돈을 확 부어주셔서 그냥 돈에 찌들려 살게 하실 겁니다.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살핀 겁니다. 본질적인 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예요. 거기서 같은 방향으로 더 나가세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 존귀히 여김을 받으시는가 보십시오. 그걸 위하여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우리 몸은 식물을 위하지 않습니다. 쾌락을 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행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음행에다 너를 팔아먹지 말라 말이에요. 창기에게다 너를 팔아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바쳐줘야 되는데? 하나님께 바쳐줘야 되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마찬가지. 여러분의 욕심과 여러분의 쾌락에 여러분의 인생이 희생되지 않도록 눈을 부릅뜨고 긴장하고 사셔야 됩니다. 주님께 바쳐지는 시간이 되도록 여러분은 근신하시고 깨어있으셔야 되고 지혜로우셔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기독교 역사상 나타났던 실패를 거울로 한 우리를 향한 교훈입니다. 지혜로운 신앙인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권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있게 하셨고 우리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나이다. 주의 몸으로 지체로 충성과 성실과 인내와 복종을 오늘 약속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변치 말게 하옵시고 인내하며 성실히 신자로서의 생을 살아가도록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을 인하여 우리가 시험받지 말게 하시고 나의 복된 길을 미련하게 차버리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말도록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